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우리 어르신들 캠프입니다. 한 주간 우리 어르신들 말씀 들으시고 믿음도 많이 가지시고요. 또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노년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는 이번에 우리 박욱수 목사님 신년사로 말씀하셨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읽어볼 테니까는요,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가만히 따라서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저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야곱이란 인물을 아십니까? 예, 야곱은 쌍둥이인데요, 형님이 에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또 아버지 이름은 이삭이고요. 그리고 이제 웃대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약속받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할머니는 사라이십니다. 나이 100세 때 이삭이란 아들을 낳죠. 예, 그 이삭이 아버지의 참 은총을 입고 잘 자라가지고 또 이렇게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예, 이 태몽이 또 가관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연고인가 하면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 배가 남달리 이렇게 크고 부른 거예요. 아이 그리고 어느 땐가부터는 아이 놈들이 배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싸우다 보니까 벽에 꽝 찌고 발로 푹 차고 이러니까 어머니 배가 그냥 울렁불렁, 아유 그냥 밤에 자는데도 얘들은 잠을 안 자는지 그냥 계속 그냥 권투를 하는지 태권도를 하는지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 어머니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산부인과도 없고 그래서 예, 간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 산부인과를 간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 산부인과가 아주 명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 배가 너무 아픈데 이 진단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엑스레이, CT, MRI 이거 찍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예,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진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예, 내 복 중에는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 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며 이 족속은 저 족속보다가 더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라. 아, 이렇게 진단을 내려준 거예요. 무슨 이상 있는 건 아니고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예,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다 이래 안 하고 두 국민이 있다 이래. 두 국민. 야,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이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두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예,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부럭부럭 자라고 있는데요. 아, 어느 날 이삭 아버지가 눈이 시름시름 가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보면 그게 농내장이었던지 아니면은 뭐 자연실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른이 그냥 눈이 자꾸 이렇게 가시더니 아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란 어른은 아이고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고 죽겠구나. 이 얼마 못 살고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내가 선친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 장남, 믿음직한 우리 장남 에서한테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 예, 기분 좋게 우리 이삭은 예, 우리 이삭은 예, 그러니까 사냥을 잘해요. 사냥을 잘하고 아주 힘이 세고 털도 많고 키도 크고 건강하고 정말 장남처럼 우리 집에 기둥이에요, 기둥. 근데 야곱은 털도 없고 곱사간이 생겨가지고 엄마만 따라다니면서 음식이나 만들고 예 취미가 이제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한 배에서 같은 시간에 나왔는데도 성격이 많이 이렇게 대조적이고 또 생김새도 많이 이렇게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 이제 아버지는 에서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에서야 에서야 아이고 예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그래 너 저 산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 별미를 좀 해오거라. 그러면 내가 기분 좋게 한 그릇 먹고 내가 선친으로부터 언약을 약속받은 게 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이 복을 너한테 줄 테니까 별미 좀 만들어 와봐. 아 이래가지고 에서 형님이 예 알겠습니다. 아 이러더니 나 화라고 말을 타고 왔는지 뛰어갔는지 그대로 산으로 뛰어 올라가 버렸어요. 아 그런데 이상한 일은 리브가가 벌써 영감님이 에서를 부를 때부터 뭐가 범상치가 않다 싶어가지고 뒤를 따라 가봤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축복을 에서한테 남겨주려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자 이 리브가 엄마가 얼른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야곱아, 예 어머니, 너 빨리 염소 떼 중에 가가지고 가장 좋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 왜요? 지금 너 아버지가 이 차차 어차차 해가지고 복을 주려고 하잖아 지금.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눈이 이렇게 실명하셨지만 만져보면 형님과 나는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만져보면 금방 들통나고 복은 고사하고 제가 저주를 받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내 말 잘 들어라. 그 저주는 이 애미에게로 돌릴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빨리 염소 떼 중에서 가장 좋은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내게 대령해라. 이 애미말만 들어.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 어머니가 비장하시구나.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나한테 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깊구나. 그 마음에 반해가지고 이 야곱이 염소 새끼 아주 좋은 놈을 예, 잘 잡아가지고 음식하기 좋도록 만들어서 갖다가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냥 지글짝보글짝 지글짝보글짝 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아들아 이리 와라. 그리 하시더니 염소 가죽을 가위로 쑥쑥쑥쑥 오려가지고는 굴의 나루를 풀에 붙여가 떡 붙여주고 수염도 붙여주고 가슴에다 털을 붙여주고 또 손에다가도 털을 붙여주고 종아리에다 털을 붙여주고 아버지가 만져볼 만한 곳은 다 염소 털로 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야 우리 어머니 정말 정말 생각이 깊으시구나. 그뿐이 아니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에스 형님 농을 싹 열더만 그 에스 형님의 그 땀내 나는 옷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땀내가 가장 많이 나는 놈을 죄송합니다. 그 놈을 가져와 가지고 야곱한테 입혀주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오붕에 그 염소탕을 잘 끓여가지고 포도주 한 잔을 딱 얹어서 옜다 야곱아 가거라. 그래서 야곱은 그 오붕의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너는 누구냐? 예 저는 맏아들 에서이옵니다. 아니 어찌 그렇게 빨리 왔느냐?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짐승을 아주 순족하게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 어디 이리 가까이 한번 와보거라. 그래 이제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두근덕 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뛰는 척하고 시치미를 뚝 따고 기왕이 엎질러진 물이니 끝까지 가자 그랬는지도 모르죠. 아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아버지가 요래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도 이렇게 만져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에서로구나 이러시면서 아버지가 시각이 없어 촉각으로 확인을 했는데 촉각은 에서로 잡혔어요. 근데 청각은 야곱으로 잡혔어요. 하하 능히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그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더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쑥 갔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지 얼굴을 딱 잡고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가 후각으로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니 누구 냄새 납니까? 옷에서부터 에서 형님의 땀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아버지가 그 에서의 향취를 맡으시고는 그냥 복을 그냥 다발로 내려주는 거예요. 복을. 예. 그러시면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러시면서 복을 그냥 싹 들어가지고 다발로 내려줬어요. 아 그래 야곱이 너무 기분 좋게 쓱 나오는데 그때 형님이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소리가 이게 진짜 에서인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 전 맏아들 에서이옵니다. 아니 그럼 방금 왔다 나간 놈은 누구냐? 아이고 아버지 그 놈은 내 야곱이옵니다요. 일전에 내가 사냥을 하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배가 출출해서 내려왔더니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더만 이 녀석이 하는 말이 형님 그 장자명분 내주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돈이 없으면 명분이라도 주셔야지. 그래서 이 경박하게도 제가 그 장자 명분을 그에게 주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또 이렇게 속여가지고 나한테 올폭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한테 줄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막 땡깡을 부리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복을 준다고 복을 주는데 복이 아니고 세상에 들어보니까 이거는 저주였어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예,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 예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에서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에서 형님이 마음도 높고 참 호방한 분이시긴 해도 두 번이나 속고 선친으로부터 받아야 될 언약의 복도 이렇게 가로침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에서가 내 너를 죽여 그 한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닙니까? 그러자 부모님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영감 이러다가 우리 야곱이 이렇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합시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궁리 끝에 외갓집에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외갓집에 가는데 그 외갓집이 하란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곳에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외갓집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곳으로 일단 피난을 가서 에서가 화가 좀 누그러질 때 돌아오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야곱을 그곳으로 보내기로 하고 야곱을 부른 겁니다. 야곱아, 너 형이 보통 화가 난 게 아니로구나. 너를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그러니 네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외갓집으로 피난을 하거라. 그리고 너 형이 화가 풀리거들라. 그때 내려오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야곱, 이분 나이가 이때 몇 세신지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은요, 바쁘신 분들은 예, 이런 걸 못 찾아봅니다. 밥 먹고 별로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심심하니 계산해보곤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이게 맞으면 우리 어르신들 예 많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예 46절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이 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여기 요셉이란 인물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제 이렇게 형님을 피해서 밧단 아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외갓집에 아주 이쁜 딸이 보이는 거예요. 이쁜 딸이. 그게 이제 이종간인데요. 그 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딸을 사랑하다가 이제 외삼촌하고 약조를 맺었습니다. 내가 이 딸을 얻는데 7년 동안 봉사를 하겠어. 7년 동안. 7년 봉사를 해가지고 그 딸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뭔고 하니까 라헬입니다. 이 둘째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년을 봉사하는데 연애하는 까닭에 아주 수위 세월이 지나가 버렸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죠. 첫날 밤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갔습니다. 외삼촌, 이거 약속하고 들리질 않습니까?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왜 레아가 나와야 됩니까? 처형이. 아하, 너무너무 화내지 말거라. 이 나라에는 형님이 장 시집을 안 갔는데 동생부터 가는 법이 없어요. 내가 나머지 7일을 더 채우게 되면 내가 마저라엘까지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야곱이 확실하게 장가를 가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선지 내가 7년을 더 봉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도합 14년을 봉사해가지고 예 언니하고 동생하고 결혼한 택이 됐고요. 또 언니 동생을 돕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실바와 빌한데요. 이 두 여자도 예 첩으로 맞아들이게 돼서 도합이 이제 4명이나 돼요. 이때에 야곱이 낳은 아들이 12명, 딸이 하나, 도합 13명인데 11번째 아들이 곧 요셉입니다. 요셉. 예. 근데 이제 요셉이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예, 시위대장 부디발의 집으로 팔려갔거든요. 거기서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형통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니까 아 이거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이 가정총무를 삼았어요. 가정총무를 삼아가지고 아이 승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은데 아이 그지 그 보디발의 그 안식구 되시는 그 사모님이 바람둥이 여자였던 것 같아요. 요셉이 아주 예쁘고 멋있게 생겼는지 요셉한테 자꾸 윙크를 하고 그러더만 아이 어느 날 두 명을 씌워가지고는 아이 교도소를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세상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방에 들어갔네요. 감방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니까 형통한 사람이 돼가지고 신뢰를 얻었어요. 그래서 죄수인데 간수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 애굽의 왕 바로 밑에서 관음장 노릇을 했던 술 맡은 관음장과 떡 굽는 관음장이 있었는데 아 이분들이 죄를 짓고 요셉이 지금 묵고 있는 감방에 들어왔네. 이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불안해 죽으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둘이 똑같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 해몽을 할 수가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는 앞으로 오늘부터 3일 후에 당신은 풀려날 것이고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감방에 들어올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한테는 아이고 당신은 3일 후에 장대의 목이 달릴 꿈이네요. 아이 그런데 정말 그 꿈 해몽대로 두 분이 그렇게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죽고 한 분은 전직을 회복해서 바로왕 밑에서 이제 여전히 예,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임금님이 바로왕이 꿈을 꿔버렸어요. 예, 그 꿈이 너무 회개해서 이 꿈 해몽을 해달라고 애굽에 있는 전역에 있는 점장이들 꿈풀이 해몽가들 복술가들 전부 다 불렀는데 이 꿈 해몽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져있는 임금님을 보는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납니까? 감옥에 요셉이라는 이 히브리 소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소개를 했더니 그치 얼른 데려오너라 이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이발을 싹 하고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임금님을 딱 만나가 그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해준 거예요. 그 꿈 해몽이 뭐냐, 7년 풍년이 옵니다. 애굽 땅에 반드시 옵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흉년이 옵니다. 그러나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7년 풍년 때 양식을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7년 흉년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풀이도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정확하게 임금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임금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처럼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너야말로 이 나라의 총리감이다. 네가 그 총리를 하거라. 이러면서 인장반지도 빼주고, 예, 내가 너보다 나음이 이 의자 높이밖에 없다. 예, 임금님 자리에 앉는 거 외에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게 없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봐라.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에 히브리 소년이 애굽 나라에 와가지고 감방에서 이랴 총리로 부상해 버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이때 얘긴데요. 어르신들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요셉이 바로 임금을 만났을 때 나이가 30세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갔고 7년 흉년 2년째 됐을 때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30년에서 9를 더하게 되면 39살입니다. 39세 때 아버지를 애굽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때 나이는 몇 세냐? 예,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 나이는 몇 세냐 하면은요, 예, 아버지는 이때가, 예,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가지고 나이를 물었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9세 때 아버지는 몇 살? 130살. 아이고, 많이 사셨지, 그죠? 우리 어르신들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 130살 때에 요셉은 39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는 몇 살입니까? 130에서 39를 빼면 91살입니다. 91살이라 말입니다. 91살에 11번째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대단하지,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광야에서 형님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됐는데 이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겠습니까? 예, 거기서 14년을 빼야 되죠. 그러면 91에서 14년을 빼면 몇 살입니까? 예, 77살입니다. 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요.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때 나이가, 예, 91살.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가 대략 77살입니다. 제 계산법이 안 틀리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77살 때 아직 장가도 못 가고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뒤에는 형님이 쫓아올까 봐 뒤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앞을 생각하면 미지의 세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늙으신 아버지 눈이 멀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가지고 장자명분 뺏고 그리고 언약의 축복까지 가로채가지고 이제는 목숨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77살에 자기 신세, 아무 동반자 없이 지금 하룻길을 부지런히 뛰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몸도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온 대지에 그 시커먼 어둠이 내리 덮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쳐서 돌로 베개를 삼아가지고 그 벌판에서 텐트도 없이 푸른 하늘을, 별이 빛나는 하늘을 지붕 삼아 그는 잠을 잤습니다. 사실은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맹수도 있었어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하고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곰하고도 싸우고요. 사자나 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속에서 밤에 잠을 잔다. 이건 어찌 보면 죽는 행위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냥 쓰러져서 잠을 자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러져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너무 소망스럽고 마음 평안한 환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쓰러져 자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사닥다리가 솟아가지고 점점 높아지더니 세상에 하늘까지 그 사닥다리 끄트머리가 단 게 아닙니까? 그러더니 그 사닥다리 끄트머리를 보니까 구멍이 뻥 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도 전해주시고요. 사닥다리 끄트머리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13절, 14절, 15절 같은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은 선친께서 이삭 아버지께서 자기한테 한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받았던 약속과 같은 약속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꿈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똑같은 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몸은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있지만 이 마음이 얼마나 소망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환희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총을 입어본다면 세상에 살지만 가히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닥다리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저도 나이 25살 때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고 바다로 뛰어든 적이 있어요. 돈을 버는데 왜 바다로 뛰어드는가? 배를 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배를 탔는데 그 사경을 한번 헤매고 난 뒤로는 만정이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내렸습니다. 그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배 그 방향을 가리켜주는 자이로가 고장이 나버리고 집채만한 엔진이 쿵쿵거려도 배가 나가지 않고 뒤로 밀려요. 또 짐은 과적을 해가지고 이것이 뒤집어지게 되면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선장도 보니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긴장한 선원들은 복도를 마주 지나쳐도 너무 긴장한 틀에 인사도 안 합니다. 그렇게 농담 좋아하던 선원들이 말입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그러다가 어떻게 박옥수 목사님을 대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 마음에 정말 강도였습니다. 저를 옥조이기를 시작하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야, 이 가난한 일을 어떻게 했지노? 내 밑에 동생들이 많은데, 야, 이 아이들 3년 터울 일을 나눠가지고 입학금만 해도 이게 보통 목돈이 아닌 거예요. 공무원 돼가지고는 얘 아이들 가르칠 수가 없고, 우리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으셨고 또 이제 술로 세월을 사셨기 때문에 예, 일을 많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장남인 내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사업을 해야만 사업도 잘해야만 이 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 미천 좀 받아 잡아보려고 배를 한번 타봤는데 오라는 돈은 안 오고 이렇게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지도 발동해보고 살아보겠다고 막 제가 애를 써봤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제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가 제 마음을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일기도 써보고 하지만 죄가 내 삶 속에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던 차에 우리 박욱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F용지를 꺼내면서 복음을 탁 전해주셨어요. 십자가를 딱 그리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옆에다가 세상죄 이래 쓰시고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끝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이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면 뭐합니까? 와이셔츠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또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 또 더러운 감정이 묻고 해서 또 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저는 또 사회생활하고 또 바깥에 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가 아무리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줘서도 죄를 또 줬으니 그 죄를 또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을 딱 펴셨어요. 읽어보라 했어요. 그래 제가 읽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해석을 제가 잘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피인 예수의 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영원하게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죄를 갚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영원히 갚았다고 한다면 또 회개할 게 있느냐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걸 봤어요. 아 이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더만 바로 이거였구나. 죄 없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이렇게 세상 죄를 영원히 갚아줘 버렸으니 이분이야말로 나에게 죄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죄를 씻어놨는데 나는 천국을 간다. 이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들도 웬만한 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의 죄는 그냥 있거든요. 왜 그런고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브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는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 어떤 선악간의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 그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였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 미워하는 줄 압니까? 큰 자입니다. 키 큰 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키 큰 자일 수도 있습니다. 큰 자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지켜만 줘봐, 난 하고야 말 거야,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 능력 있는 자, 또 머리 좋은 자, 키 크다고 자랑하는 자, 힘 센 자, 많이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믿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는요, 어린아이들, 부모님 없이 아이들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 죽습니다. 때를 닦을 수 있습니까? 똥을 치울 수 있습니까? 오줌을 치울 수 있습니까? 음식을 해먹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어린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평화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평화가 온다고 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는데 율법 단 하나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이 자기에게 정죄를 하고 너는 저주를 받아, 너는 심판을 받아, 율법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 똑같은 거야. 가르쳐주는 랍비들이나 제사장들도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들은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들의 사생활을 알 길은 없으니까 도저히 자기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세상에 그 강도가 옷을 벗기고 두드러 패고 해가지고는 아, 이 사람이 거반 죽은 사람이 됐네요. 거반 죽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걸 봤지만은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얼른 피해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 저 사람 강도 만났구나, 이건 제 강도 있구만, 아이고 무시라,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모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닌데도 이들은 그냥 그렇게 피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중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이분은 달랐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리고 붕대로 싸서 그 환자를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않고 주막으로 인도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친구를 돌봐주시오, 내가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때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계산해 줄 테니까 이 친구 좀 잘 돌봐주시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 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꼭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고 그렇게 사셨지요. 그래서 당신을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급한 죽은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그를 봤을 때에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을 건져주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건져주지 않습니다. 우리 119 그 구조대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에 빠졌는데 수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119 건져줍니까? 안 건져줍니다. 건져주려고 하면은 그분한테 요구도 먹습니다. 누구를 건져줍니까? 깊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 맥주병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119 구조대원이 건져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구원을 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 수도 없고 내가 의의를 이루어서 하늘나라 갈 수는 도저히 없는 거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마치 야곱이 형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지고 밤이 돼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맹수가 있는 줄 알면서도 지쳐 쓰러져 잠자고 있는 야곱.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히 선하게 산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걸로 구원이 안 되고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그걸로 구원이 안 되고 우리는 뭘 해도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저는 죽을 따름입니다. 야곱이 그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에서 긍휼이 터져버릴 때,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터져버릴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날 이 야곱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구원의 세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다리가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늘로 솟아나는 이 모습이요,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값인 사망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시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죄값이 사망이라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신다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도 확신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죽게 됨으로 죄값이 지불된다 하시니까 사람이 완벽하게 죽었다는 건 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나면 그때도 못 일어난 것을 봤을 때는 완벽하게 죽었다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일장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죽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하나님에게도 인정이 되고 마귀한테도 인정이 되고 과학적으로도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죄값은 지불됐어요 안 됐어요? 지불됐습니다. 그러니 이 죄가 예수 죄가 아니고 너희들 죄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하. 너희들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었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부활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해결해 줬을 뿐만 아니고 믿음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우리 죄를 씻어준 것을 증거하시고는 그리고는 40일 후에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사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더만 하늘 꼭대기에 하늘 지붕에 딱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는 누굽니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예, 사닥다리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고 올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는 것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오시는 사자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젊음을 다 보내셨습니다. 장년 세월도 다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노년 세월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겐 반드시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죽는 날이 사는 날보다 가깝습니다. 어르신들은 힘도 없으십니다. 기억도 많이 없으십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피합니다. 저도 손자가 넷이 있는데요. 손자를 안아줬더니 아 싫어. 왜 싫어? 할아버지는 좋은데. 할아버지 냄새나. 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충격받아 버렸어요. 인마 너도 냄새나 인마. 전 냄새나 인마. 제가 그랬는데요. 예 이제는 할아버지 냄새납니다. 자 서글프십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77세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동반자 없이 미지의 세계인 밧단아람으로 가고 있는 야곱 이 어른은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쳤습니다. 형님이 쫓아올까 봐 얼마나 뒤를 쳐다보다 도망가고 뒤를 쳐다보다 뛰어가고 난리를 했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해는 졌습니다.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예, 이게 노년입니다. 예, 강도 만난 자. 예루고로 내려갔는데 강도가 와가지고 막 뺏고 뺏기고 두드러 패고 거반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난이라는 강도를 만났고요. 예,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연세라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연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연세를. 그래서 연세에 계속 얻어맞으시고 뺏기시고 이래도 이제 기력이 세해지셔가지고 이빨도 다 빠져버리시고 아이 저 앞에 누가 저렇게 빽빽거려. 예, 어르신들 잘 안 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급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쓰러지신 김에 완전히 쓰러지세요. 하나님, 저 이제 나이가 늙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농사도 못 짓고요. 아이들한테 훈계도 못하고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옷을 입어도 폼도 안 나고요. 예, 이제 손주까지 냄새난다고 저를 피해요. 저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 또 노년을 사시면서 가정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큰아들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구원을 못 받고 사는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한데 내 아들 구원 좀 시켜주세요. 예, 지금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때입니다. 야곱 77살 때 지쳐 쓰러져 있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올 한 해 이런 신년사를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기쁜 소식 선교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 한 해요 정말 이제 야곱처럼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곱아, 네 누운 땅을 내가 너한테 준다 이랬어요. 네 누운 땅을 너한테 준다. 우리 어르신 힘이 없어 생활하고 있는 곳이 누운 곳입니다. 기력이 없어, 기억력이 없어, 밥맛이 없어, 예, 미래에 소망이 없어 쓰러져 있는 바로 그곳이 누운 곳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것은 기쁜 곳이야. 내 긍휼이 쏟아지는 곳이야. 내 자비가 쏟아지는 곳이야. 이제 젊었을 때 네가 나를 몰라 네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 노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를 내가 만들어 준 것은 너 이 하나님을 맛보고 마지막을 한번 살아보라고 노년에 내가 힘을 다 뺀 거야. 그러니 너는 아예 쓰러져 버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힘이 돼주고 너의 기쁨이 돼주고 너의 소망이 돼주고 너의 풍요가 돼줄 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네 자손이 편만할 거야.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가시면은요 거기 가면 누우시잖아요. 예, 화투 치는 사람 화투 치고 뭐 윷놀이 하는 사람 윷놀이 하시고 그것도 저것도 안 하시는 분은 누워 계시잖아요. 예, 그곳에 그냥 눕지 마시고 옆에 누워 있는 분한테 예수님 얘기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 아이 김씨 아이 자네 그저 예수 믿는가? 아이 예수는 뭐 젊었을 때 한번 가봤는데 아이 노년이 되다 보니까 뭐 삭신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못 나가고 있어. 아이 사람아 교회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자네 마음에 어둠의 죄가 사라져.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의 빛이시거든. 의의 빛이신 예수님을 싹 영접하면 어둠의 죄가 싹 사라지면서 마음의 확신이 와. 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야. 이런 확신이 와 이 사람아. 그러면 몸은 이렇게 약하지만 마음은 청춘인 거야. 마음은 청춘인 거야. 에이? 자네 나하고 교회 한번 가세요. 아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봐. 안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예. 그렇게 전하시다 보면요. 우리 어르신의 동서남북은 경로당, 친척집, 또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자식들 만나는 거. 이게 이제 동서남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믿음 가지고 해보십시오. 남은 여생 이제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사시다가 주님 나라 가시는 그런 행복한 어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